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어제 종교인 과세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논란에 또 불이 붙었습니다. 상당수 여론은 여기에 좀 적극 찬성하는 쪽이고요. 예, 종교계 일각에 좀 강력한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간사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신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어제 또 현호석 부총리가 종교인 과세하겠다 이런 발언했습니다. 뭐 어떤 배경에서 어제 다시 이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돈이겠죠. 예, 사실 이게 마음에도 없는 복지를 하려니까 돈이 없는 거고.
예.
하고 명색이 이제 보수 정권인데 증세를 하자고 말은 못 하겠고. 이게 해목별로 이걸 또 보면 재밌는 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키워서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내란 소리를 못 할 거고.
예.
재산세를 올리자니까 당장에 이제 지지 기반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소비세는 이제 함부로 올렸다가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걸 또 아직 꺼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소득세가 남은 건데, 소득세도 구간만 조정하고, 이제 세액공제로 전환한 거 말고, 굉장히 이제 민감한 세율 문제는 아직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결국 이제 증세를 못하니까, 이제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요 세 개 안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건데.
예.
이런 맥락에서 어제 언급하셨던 대로 임대소득세 과세 문제나, 종교인 과세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내놨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파생상품 과세 문제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 차원에서 그렇게 내놨구나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예. 뭐 종교인 과세 문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세금을 좀 더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 대책의 일환 이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종교계 대표적인 좀 조세 사각지대다 이런 평가인데요. 종교계 비과세로 누락되는 세수가 대략 얼마쯤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단 대략적인 평가가 추가적인 세수 효과는 일단 미비할 거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예상이고요.
예.
적게는 100억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000억까지 예상이 드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할 이 종교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 자체가 좀 부실해요. 누가 얼마나 어떤 형태로 이걸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정보가 사실 부족한 상황이라서.
예.
도출된 추계 자체를 그대로 좀 믿기는 사실 무리가 좀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사실 걷어봐야 안다는 게 정답 같아요.
예. 100억에서 뭐 최대 1000억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네, 세수 증대 효과보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 좀 다가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 사실 1000억이라는 금액이 저희가 매번 이제 조 단위로 이제 뭐 말씀드리다 보니까 되게 작게 느껴지는데, 아니 1000억도 그렇게 작은 수치는 아니에요. 1000억원이면 예, 서울시에 있는 그 무상급식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1000억도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사실.
예. 사실 종교계 과세 문제 뭐 지난 정권 아주 오래전부터 좀 여러 차례 얘기가 됐었는데,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너무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반대하시는 쪽에서 뭐 입장들을 조금 들어보면,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다음에 세법상의 명시가 되지 않았다, 성직자에게 과세하는 건 이중과세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유들로 좀 반대를 하셨는데요.
예.
그런 것보다는 조금 예, 현실로 좀 가지고 와서 좀 다루는 쪽에서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도 종교인 소득과세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여야 합의로 이제 이루어진 상황인데.
예.
이제 언제 어떻게 거둘 거냐는 문제로 이제 2월로 미뤄졌거든요. 이게 막상 2월이 되니까 이제 종교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또 4월로 미뤘어요, 얼마 전에.
예.
이게 선거를 앞둔 이제 정치인한테 이제 증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덤과 같다는 말인 것처럼, 아무래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 눈치가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실제로 이제 한국 기독교 시민 총연합회 같은 데에서는 이게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서 낙선 운동을 하겠다, 그건 뭐 협박 아닌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본다면 뭐 4월에 논의해서 국회에서 이게 통과된다는 것도 보장할 수는 없겠군요.
아, 아무래도 4월에는 현실적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요.
아유, 누가 그렇게 손대겠습니까?
예. 사실, 뭐, 종교인들, 또 종교기관들, 이 선거철 되면은 또 각 당의 후보들이나 정치인들이 또 그런 곳을 방문합니다.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종교인 과세 문제 좀 계속적으로 좀 지연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네, 아무래도 이 유권자층이 적극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시는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뭐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예. 이 종교인 과세 문제에 반발하는 그 곳을 한 군데 언급해 주셨는데, 뭐, 네. 그것 말고 주로 반발하는데, 반대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반대한다는 주장, 아까 네. 이중과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금도 내는데 왜 세금도 떼냐 이 얘기입니까?
아, 그러니까 그 세금 그 뭐 이제 헌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이미 과세를 하고 이제 교회에다 저걸 내기 때문에
예.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공직자에게 과세를 하는 건 이중과세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 헌금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뭐 네.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뭐 그렇게 따지면 네.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이중과세로 물리는 쪽이 되게 많겠죠. 예를 들면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따지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고요.
예.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긴 하는데 뭐 일단 주장들은 일단 그렇습니다. 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목회자들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걸 직업을 어떻게 볼, 직업이 과연 이제 봉사하는 직업인데 이걸 과연 근로자로 볼 거냐, 근로자로 본다면 이걸 과연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예.
크게 보면 이 근로라는 측면에서 과연 어떤 걸 근로라고 봐야 되고 어떤 걸 봉사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들긴 해요.
예.
세법상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되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세법상에 사실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세법상이 더 재밌는 게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헌법상에는 이게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지게끔 나와 있거든요.
예.
세법상이 없다고 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저버릴 수 있는 건지 저는 거기에 약간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종교인 역시도 모든 국민 안에 포함되는 국민이기 때문에요.
네.
예. 말씀하신 뭐 종교인의 그거를 봉사로 볼 거냐 근로로 볼 거냐 이런 네.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보시네요.
예. 그 제가 질문 드렸던 주로 네. 이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반발하는 단체 또 네. 그분들의 주장 말씀하셨는데 단체는 한기총 말고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아, 단체를 좀 구체적으로 뭐 일일이 다 나열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아마 좀 일부 보수 성향의 개신교 측에서 좀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 과세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제도화돼서 과세를 하더라도 관심이 가는 게 이제 세율이라고 봅니다.
네.
그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게 되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만약에 이걸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이게 기타소득으로 만약에 분류가 되면 뭐 기타소득은 강연이나 이런 걸 이제 기타소득으로 잡거든요.
예.
기타소득이 4.4% 부과를 해요.
세율이요?
네. 그래서 이제 8년 전 통계를 보면 이제 현금 규모가 약 6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다 4.4%를 부과하면 예상 세수가 200억 내외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 근거가 된 거죠.
예.
네. 근로소득세로 만약 부과를 하게 되면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이제 38%거든요.
예.
네, 1억 5천 이상 38%인데 그런 걸 감안하면 4.4%가 과연 타당하느냐,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이런 문제 사실 세율도 대단히 민감한 문제긴 한데 저는 요 세율도 세율이지만 요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 과세를 한다면 세율을 포함해서 이제 과세 대상을 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징수 체계나 아니면 좀 저소득 종교인들이 대단히 많은 지금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회 안전망 구축, 그런 제도 전반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좀 독일 같은 경우에 종교세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제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당국이 이제 신고를 하면 세금을 이제 걷어가요. 이게 3.5%에서 5% 정도 사이인데, 요거를 이제 징수를 하면 실비 빼고, 이제 실비 빼고, 이제 걷어서 종교기관에 이제 나눠주는 거죠,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재분배 문제,
뭐 예.
그 다음에 저소득 종교인들에 대한 안전망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적어도 이제 우리의 현실에 좀 비춰봤을 때, 제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좀 그런 면에서 지금 논의가 너무 좀 세율 자체만 맞춰져 있는 게 사실 저는 좀 안타까워요.
예. 사실 뭐 종교계 문제이기도 하죠. 뭐 빈익빈 네. 부익부, 뭐 우리 사회 뭐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네.
뭐 억대 연봉을 훨씬 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 점 감안한다면 좀 세율은 차별적으로 가고, 말씀하신 좀 기초 생활도 좀 안 되는 그런 종교인들에게 대해서는 네. 사회 안전망이 좀 구축되는 그런 방향이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예. 특별히 이제 최근에 좀 불거진 네. 문제인데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원로 목사 같은 경우에 그 뭐 교회에서도 확인한 내용이지만 퇴직금을 200억 원이나 이제 교회가 지급을 했다. 물론 이제 지급 절차나 이런 건 문제가 없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퇴직금 그 상식적으로 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아 이제 이런 뉴스를 접하시면 저도 그렇고 대다수 국민들이 대단히 좀 허탈하실 텐데요.
예.
현행법상에 보면 이제 비영리 의료기관 사립학교, 복지기관 같은 이제 공익법인은 세제 혜택을 주긴 줘요. 주긴 주는데 자산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재정을 이제 공제를 하고 외부에 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종교법인은 아니에요. 예, 헌금을 비롯해가지고 뭐 각종 부동산, 학교, 병원, 뭐 복지시설 등을 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재산이 엄청나게 있어도 사실 통계에는 이게 안 잡혀요. 안 잡혀가지고, 근데, 재밌는 건 또, 세계에서 한국만도 그래요.
한국만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에서 똑같이 이제 세금 혜택은 주는데, 아예 이제 오픈을 시켜버리거든요.
예.
재정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투명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일단 그런 작업들이 좀 선행이 되면, 이제, 아까 언급하셨던, 그런 뭐, 과도한 퇴직금 문제나 같은, 그런 비리가 쉽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누가 이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랬는데도 이제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럼 뭐 그때 가서 좀 따끔하게 혼내줘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 좀, 그런 데서 좀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공공의 영역 또 국가기관이 그런 부분을 이제 감시하고 그럴 필요도 네. 있겠지만, 뭐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신도들, 뭐 사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 공개 요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뭐 종교인 과세 방침 아무리 생각해도 좀 조기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전망하셨는데, 뭐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떤 방안으로 이거 종교인 과세 방침 좀 조기에 관철시킬지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게 정권마다 계속 들고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예.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놀랄만한 희귀적인 사안도 아닌데, 사실 이런 문제는 되게 이제 조심스럽게 서서히 다져가면 주변부터 다져가면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정부가 너무 지금 횟수 확보 차원에서 좀 성급하게 덧붙이는 것 같아요.
예.
요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뭐 예시가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쌀농사 짓겠다고 해놓고 지금 갈지도 않고 뭐 물도 제대로 되지 않은 논에다가 지금 벽시만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수확은 얼마 안 된다 미리부터 그렇게 얘기한 게 좀 웃기긴 해요.
예.
제대로 걷고 싶으면 좀 논부터 제대로 다져놓고 기름지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씨앗을 뿌리더라도 잘 클 텐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전 정권에서도 왜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실패를 했을까, 비과세 감면 정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 꾸준히 얘기가 나왔고 추진을 했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이익단체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올해도 일단 실패를 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종교계에서도 이제 일부 아까 뭐 언급드렸던 일부 개신교 보수단체들 제외하고는 과세 자체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의견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당연히 세금은 내긴 내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정책기관에서 너무 서두르지만 않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서두르지 않고 좀 제도를 차근차근 준비할 네.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신원기 간사와 함께 종교인 과세 문제 짚어봤습니다.